안녕하십니까? 시원합니까?
네.
예. 오전에 이 시간엔 좀 더웠죠? 괜찮았습니까? 더웠습니까? 예. 에어컨을 안 켜도 시원하면은 끄는 게 낫는데, 그죠? 예. 켜야 되겠죠? 아, 이번 여름에는 이렇게 에어컨 도리가 설치를 하고, 또 의자도 여러분 깔아놓으니까 좋죠? 예, 근데 이제 예배 마치고 의자 또 옮기셔야 됩니다. 좀 귀찮으시면은 말씀하세요. 의자 다 치워버리게. 그래서 좀 더 여러분이 약간 편리한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 듣게 하려고 그 의자도 이거 세팅하자. 그렇게 좀 수고스럽더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여름에 또 이렇게 폭염주의보가 지금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대덕산은 너무 시원하고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성경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룻기 4장에 있는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예,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싶죠? 또 대답이 작으시네요. 신앙을 참 잘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다 있습니다. 잘하고 싶은데도 잘 안 돼서 이제 그때부터 우리 마음 속에 또 이렇게 찾아오는 생각이 있죠. 나는 신앙의 체질이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소리들. 성경이 없는 소리만 골라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야. 뭐 이제 이런 생각들. 이번에 월드캠프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장관 포럼을 이렇게 이제 담당해서 함께 했습니다. 장관분들이 오셔서 한 분 한 분 복음도 듣고 또 구원받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렇게 기쁘고 저희들을 만나시는 분들은 다 마음을 이렇게 여시거든요. 그라시아스 합창 공연을 보면서도 마음으로 활짝 여시고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마음이 막 그 말씀 속에 또 이끌려가서 또 행복해 하시고 뭐 작은 부분에서도 마음을 다 여셔요. 학생들이 이렇게 의전하는 걸 보시면서도 저 학생들 돈 받고 하는 사람들이냐고 물어요. 아, 그게 아니고 해외봉사 다녀온 학생들인데 이번에 자원봉사로 왔습니다. 그러면 야, 어떻게 이렇게 참 잘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이제 아이와이프 안에 있는 동안에 모든 것이 이제 마음을 여는 게 조건이 되는 거죠. 제가 이제 해외 오신 분들하고 같이 이제 저도 복음도 전하고 또 같이 교제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장관 포럼 참석하면서 제 마음에 예배소서 4장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그 4장 15절 16절 말씀을 읽어보면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그 몸을 자라나게 한다.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또 아니면 교회 안에서 저희들이 복음의 일들을 하면서 지금 21세기에 2017년에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성경 속에 그대로 이렇게 들어져 있다는 마음이 이제 자꾸 드는 거예요. 서로 상합하고 연락하는 것처럼 그냥 내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내 판단을 쫓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마음을 갖고 계실까? 이제 이런 마음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귀를 기울이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오고 또 옆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나 이제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하면서 그 마음을 또 끌어오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마음들이 마음속에 흘러오는 거죠. 내게 지혜가 없고 내게 능력이 없는 것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없다.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음이 닫혀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옆에 있는 이 교회 속에 흐르고 있는 그 지혜들 그 지혜를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되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이 교회 안에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속에 담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일을 할 때는 큰 행사를 마치면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번에 정말 참 수고 많이 했다. 스스로 그런 생각 하잖아요. 내가 이번에 큰 일을 해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기 힘으로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번에 월드캠프를 마칠 때 내가 뭘 했다 이런 마음이 정말 안 들고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정말 이곳에 온 많은 장관분들에게나 총장들에게 또 목회자분들에게 또 이번에는 교정청에서도 이제 오셨죠. 교도소를 이렇게 그 주관하시는 분들 또 우리 많은 학생들 교회가 서로 상합하고 연락해서 정말 이분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고 또 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 내가 한 것이 없으니까 너무 이렇게 기쁘고 힘들었다는 마음은 정말 들지 않았습니다. 너무 재밌었고 감사했습니다. 늘 이제 해마다 여러분도 간증을 들었겠지만 목사님께서 이제 금요일이 되면은 그 국회를 이렇게 이제 방문할 때 목사님 승용차에 이제 장관님 한 분을 함께 이렇게 모시고 선산 휴게소까지 가면서 이제 이렇게 차 안에서 대화도 하시고 또 성경을 펴서 복음도 전하시고 하거든요. 그리고 또 선산 휴게소에서 이제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안성 휴게소 갈 때 또 다른 분을 또 모시고 이렇게 가시면서 또 복음을 전하시고 우리 해마다 그 간증을 들을 때 너무 이렇게 감사하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국회 가기 전에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루 행사 마치면 밤마다 목사님들 모여서 의논도 하고 하는데 이번에는 목사님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지역장 목사님들 같이 하시는 분들 몇 분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제 이런 또 마음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과 그 외에 다른 목사님들 세 분도 차를 한 대씩 다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 좋은 차는 아니고 이제 이렇게 교회에 있는 차들을 이제 운전하는 형제님도 미리 연락해서 오게 해서 그래서 금요일 새벽에 6시에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승용차 4대하고 이제 버스 한 대가 이제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4대니까 두 분씩 모시고 가면 우리가 선산까지 또 그다음 안성까지 하면 8분이잖아요. 그 차 안에서 막 그렇게 마음을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하고 그러면서 구원받는 분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너무너무 이렇게 저희들이 기쁘더라고요. 우리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서로 대화할 때 참 성령께서 그렇게 도우시는 거죠. 최근에 자주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사역자 모임 하면서 우리 박 목사님께서 이제 대법원 판결도 무죄로 확정이 되고 정말 뭐 대한민국 교계가 정말 깜짝 놀래고 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뭐 유죄 판결 받는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한국의 교계를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이. 근데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제 판결이 났는데 우리 사역자님들 중에서 그 일을 같이 좀 이렇게 옆에서 하시는 목사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 세 분의 목사님들이 이렇게 같이 서울에서 일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같이 저렇게 마음을 합해서 일을 하니까 참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을 하신다. 하나님이 참 돕는다.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 그런 표현들을 이렇게 여러 번 하셨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 마음에 예배소서 4장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상합하고 연락하여 도움을 입는 그 모습. 그 세 분의 목사님을 칭찬하기보다도 상합하고 연락해서 이끌려가는 이 교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끌려가는 그 사역자들 속에 또 그 성도들 속에 참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신앙을 잘하려고 하면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내가 휴대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뭐 기본적인 거 우리가 전화 통화하는 거 기본적인 거고 문자 보내고 받는 거 기본적인 건데 그거 말고도 이 휴대폰 속에 기능이 엄청나게 많죠. 그거 하나하나 배우면 얼마든지 많은 기능을 우리가 사용하면서 이제 더 넓은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신앙을 하는 부분도 교회 안에서 그냥 내 혼자 고립돼서 사는 것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하고는 굉장히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많이 듣죠. 그래서 그래 맞아 배워야 돼 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잘 배워져야 안 배워져요? 근데 이상한 건 잘 안 배워져요. 그럼 왜 배우면 좋다는 거 알고 그래 배워야 돼 맞아 저렇게 배워서 참 신앙하니까 신앙이 발전하는구나 맞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잘 안 배워져요. 그럼 먼저 이제 왜 잘 안 배워지는지를 조금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고 하면은 내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배우기가 좋겠죠. 내가 아는 사람이다 그러면 안 배워지는 거예요. 배워야 될 필요성이 마음에서 안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사단이 우리 속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에 이끌리고 성경을 배울 수 있고 신앙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지만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야, 너 그 정도면 괜찮다. 너 그 정도면 신앙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이제 이런 마음을 우리 안에 먼저 심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정말 서보면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는데도 내 나름대로 신앙을 마음에 형성시켜서 신앙을 나름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저는 금년에 여로보암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로보암이 걸어갔던 그 길을 열왕기 상을 이렇게 찾아보면은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백성들이 이제 만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1년에 적어도 세 번씩 예루살렘으로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로보암 마음속에 백성들을 자기가 이제 빼앗길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그러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다 도둑질했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고 베델과 단으로 가서 거기서 가짜 하나님을 섬기고 거기서 가짜 제사장 밑에서 가짜 제사 드리는 날짜까지 받아서 그들이 거짓된 신앙을 이렇게 하면서도 신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이렇게 신앙을 하고 있지 않는가 그걸 좀 생각을 자꾸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자주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렇게 신앙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도록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도 자주 듣죠. 내가 예수님처럼 살도록 예수님과 똑같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날 성경을 찾아보니까 요한일서 4장에 주의 어떠하신가 같이 우리도 그러하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럼 예수님과 우리가 똑같이 만들어졌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예수님이 쓰시던 모든 능력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예배소서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정작 나는 예수님처럼 안 살아도 그냥 내 자신이 볼 때 조금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잘하면 우리는 그때 만족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기준이 예수님이 아니고 누굽니까? 옆에 있는 교회에 가끔 나오는 자매, 옆에 있는 형제, 김형제, 이형제, 박형제. 그래서 내가 저 형제보다는 좀 안 난가, 네, 저 자매보다는 내가 신앙이 안 괜찮은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만족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참 사단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 마음속에 만족을 가져다 줘서 사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으면서도 그 길은 뭐 망하는 길이고 그 길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길인데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있잖아. 내가 전도도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우리는 그냥 이렇게 신앙하면 안 되겠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다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보고 아, 이 신앙이 정말 잘못됐구나. 이게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고 있는 신앙과는 정말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신앙을 한번 엎어버릴 마음을 잘 안 갖는 거예요. 내가 하고 있던 걸 다 엎어버리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입니다. 그냥 우리는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안에 죄를 용서받았다는 믿음도 있지만 악을 즐기는 마음도 있다라는 거죠. 내 죄를 다 씻어준 예수 그리스도가 감사하고 내 죄를 씻어준 예수님의 보혈이 참 감사하지만 마음 한켠에 악을 사랑하고 악을 즐기고 싶고 세상을 즐기고 싶고 육신을 즐기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남겨두고 우리가 이제 사니까 우리 신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탁 연결이 돼서 이끌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여로보암만 속인 게 아니고 여로보암을 쫓는 왕들도 속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여로보암처럼 신앙을 그렇게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만들어주셨고 예수님이 행하시던 그 모든 능력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처럼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는데 그냥 나답게 일하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한다면 그건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과 꼭 같다라는 사실인데 그걸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참 이렇게 우리는 그걸 부담스러워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분명한 것은 나름대로 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분명히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옛 선조에게 물으며 열조의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라고 했고 우리가 그것을 배우면은 우리 마음 안에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신앙의 삶 속에 능력이 안 되고 내가 하나님에게 힘있게 이끌리지 못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배우지 않는 거예요. 그럼 배우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이 이렇게도 괜찮을 것 같고 이렇게도 된다라는 마음을 심어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은 우리 자신의 생각을 부인하고 내 생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는 것이고 내 소리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음성에 이끌림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신앙이에요. 내가 생각에 이끌리고 말씀에 이끌리다가 또 생각에 끌려가고 생각에 빠지고 형편에 빠지고 그것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마음에서 비춰보면 야, 내가 정확하지 않구나. 내 신앙이 참 애매하구나. 내가 지금 이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하고는 좀 거리가 있구나라는 걸 느끼면서도 우리가 그 부분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깨트리고 배우려고 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저는 제가 이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나름대로 저는 신앙을 해왔습니다. 나름대로 사역하고 나름대로 전도하고 나름대로 신앙을 했죠. 그런데 그렇게 나름대로 신앙을 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밌고 행복하고 막 쉽고 감사한 것보다는 좀 늘 뭔가 마음이 눌리고 무겁고 늘 어렵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박 목사님과 만나서 개인 상담을 한번 받았습니다. 목사님께 마음을 쭉 말씀드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아, 신앙을 나름대로 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성경에서 성경 말씀에서 악하다고 하면 그걸 그냥 그대로 믿으면 되는데 악하다고 말은 하지만 나름대로 악하다고 생각하고 말씀과 다른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게 어려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의 모습을 쫙 한번 보여주시는데 내가 어떤 한 부분만 나름대로 해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제까지 신앙한다고 했던 모든 것이 다 나름대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싶다는 것도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내 나름대로 내 기준에서 이제 적당히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이 제 마음에 막 보였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면 체면이 무슨 문제가 될까? 자존심이 무슨 문제가 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 입고 싶은 사람이라면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 신앙의 문제를 덮고 갈 수 있나?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 은혜 입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못 입어요. 왜? 나름대로 은혜를 입고 자기 때문이죠. 그건 은혜 입을 마음이 아니었단 말이죠. 저는 나름대로 복음을 위하고 나름대로 사역을 하고 나름대로 은혜를 입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 찾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죠. 그러면서도 한편 마음에는 부담스러운 거 안 하려고 하고 부담스러운 피하고 내 마음에서 싫으면 도망치고 그런 마음도 한쪽에 있는 거예요. 그거 다 나름대로 신앙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수로보니 여자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입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여자는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 여자에게는 자존심도 이제 의미가 없고 체면도 의미가 없고 자기가 무시받는 것도 의미가 없고 뭐 부담도 그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흉악기 귀신 들린 딸의 이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서 풀고 싶고 은혜 입고 싶고 그때 그 주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보시고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하면서 그 여인의 문제에서 그를 건져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더라.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고 우리는 성경하고 내 인간의 것들을 막 섞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정확한 것을 못 얻게 만든다는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이제 읽어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였더라. 어느 날 그 1장 2절이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마음이 들었는데 그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는데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를 뱅글뱅글 돌고 있었더라 그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왜 혼돈한 내 마음, 공허한 내 마음, 어둠 속에, 형편 속에, 생각 속에 끌려다니고 있는 나를 그 하나님의 말씀께서 건져주면 너무 좋은데 왜 그 말씀이 내게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수면 위를 뱅글뱅글 돌고만 계셔야 했느냐. 여러분, 물이 덮고 있더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땅과 같은 내 마음을 물이 덮듯이 여러분 관념으로 덮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똑같은 겁니다. 이 시대에도 사단이 우리 마음을 관념으로 덮고 있죠. 우리 생각으로 덮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신이 언제 역사하시는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1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에 뿌려지고 그 땅에 말씀이 임하면서 말씀대로 열매를 맺고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일할 수 있는 조건이 그 구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셨어요. 드러난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칭했죠. 자, 땅을 덮고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다 모은 것처럼 우리의 실질적인 이 마음들을 덮고 있는 그 생각들을 다 걷어내시고 그 관념들을 걷어내시고 그 드러나진 무태에다가 말씀을 뿌렸을 때 말씀이 정확하게 심겨진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야, 정말 그렇다. 저는 하나님을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저는 생각했고 이 교회 안에 있으니까 나는 교회를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또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니까 나는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종들을 신뢰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나는 신뢰하지 존경하지 그런 마음을 저는 갖고 살았어요. 근데 그게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종을 신뢰하면 선지자를 신뢰하면 그 선지자의 말씀도 내 마음에 그대로 들어와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신뢰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마음은 못 받는 거죠. 신뢰한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 말씀에는 내 자신을 못 맡기는 거죠. 어떤 고개사가 아주 천길 낭떠러지 같은 곳에 쇠줄을 양쪽에 이제 암벽에다 걸어놓고 그 외줄을 타고 이제 외줄 타기를 하는 겁니다. 떨어지면 바로 죽어요. 사람들이 막 조마조마조마 하면서 그 환경을 보는데 이 사람이 너무 외줄 타기를 잘하니까 나중에 우레아 같은 박수를 보내죠.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이거 예 하고 막 박수를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박수를 치는데 자 그럼 누구 내 어깨 위에 타실 분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누가 나갑니까? 아무도 안 나가죠. 근데 어떤 꼬마 아이가 나왔어요. 저요 하고 이번엔 그 꼬마 아이를 어깨에 태우고 이제 거기서 외줄 타기를 한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꼬마아이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뢰한다, 믿는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여러분 내 어깨 위에 타실 분 있습니까? 아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저는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아 나는 교회를 신뢰해. 나는 하나님의 종을 믿어. 여러분도 그런 마음 다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이 나를 끌어주지는 못하더라는 거죠. 그 말씀이 나를 변하게 해주고 그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주고 내 생각을 정리해줘야 맞거든요. 왜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근데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는 게 아니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등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내 생각이 내 판단이 내 마음이 내 길에 비친 것처럼 여기고 사는 거예요. 실제 마음의 모양은.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는 교회를 신뢰하고 종을 신뢰하지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똑같죠. 인간의 의 속에 빠져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근데 마음의 죄는 있습니까? 아, 죄야 있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하고 아주 똑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내 마음의 모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봤고 어느 날 내 마음을 덮고 있는 그 관념적인 것들 그 내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 포장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싹 걷어냈을 때 나름대로 입혀놨던 것들을 걷어냈을 때 그때 내 마음의 모양은 어떤 모습이냐면 그 묻이 드러난 것처럼 흉측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있고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있고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래서 내 마음 안에 그 말씀들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런 내 자신인 것들이 드러나지더라는 것입니다. 야, 정말 사람들이 나름대로 신앙을 하면서 더 이상 신앙의 발전을 할 수 없도록 사탄이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여놨고 내 자신도 속여놓았고 여러분, 여러분이 창세기 1장 2절 상태에서 아무리 거기에다가 말씀을 뿌려도 들을 때 아 좋은 말씀, 감사한 말씀, 아 그래 맞아 맞아 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 말씀 속에 있는 마음이 내 마음에 흘러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그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했단 말입니다. 물을 한 곳으로 걷어냈다는 거죠. 그래서 묻이 드러나겠다는 것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졌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속에 숨겨진 마음 뭡니까? 나 하나 신뢰하고 내 자신 믿고 내 판단 믿고 내 경험을 믿으면서 나를 신뢰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서 포장을 딱 해놓습니다. 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종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교회를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삽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교회를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고 다 엎어버리고 우리 교회를 떠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룻기 1장을 읽어보면은 룻과 오르바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이제 함께 모압에서 이제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똑같이 출발을 해서 이제 함께 이렇게 가는데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자꾸 이야기해요.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와봐야 소용없어. 소망없어. 알잖아. 그냥 돌아가. 모압으로 돌아가. 계속 이 나오미가 막 거절을 해요. 그때 오르바는 그 어머니 나오미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모압으로 돌아가요. 근데 룻은 끝까지 함께하죠. 그때 나오미가 모압으로 돌아간 오르바를 향해서 뭐라고 룻에게 말하냐면 네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거니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오르바의 마음속에는 모압의 신 모압의 백성이 그대로 살아있었다는 뜻이고 반대로 룻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머니,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게 두 사람의 마음 안의 차이점이라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은 모압의 신이 죽어버렸고 모압의 백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몸담고 살았던 이 모압 땅에 있는 이 신, 이 신은 거짓된 신이야. 이 신은 가짜야. 참 신이 아니야. 내가 속았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루스. 그러나 오르반은 모양은 함께 했습니다. 함께 울었죠.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어떻게 떠나요? 그럴 수 없지요. 그러면서 막 맹세하고 함께 가겠노라고 막 따라갑니다. 근데 따라가지만 어느 한계점을 못 넘어가지요. 여러분, 그 속에 모압의 신이 살아있고 모압의 백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오르바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막 따르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나 도저히 이제는 못하겠어.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런 이야기 해봤습니까, 교회에서? 목사님, 이제 저는 한계입니다. 전화하지 마세요. 그리고 목사님, 저를 타치하지 마세요. 노 타치 하면서 이제 우리 마음에 어떤 한계점이 딱 오면 그걸 못 넘습니다. 왜? 모압의 신과 모압의 백성이 마음에 살아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가진 마음이, 자, 내 마음이 여전히 실상이라고 여기고 내 마음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오르바하고 정말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다. 그 말은 뭐냐면 모압의 신은 가짜야. 모압의 백성 가짜고 모압은 다 가짜야. 이걸 좀 이제 바꿔서 우리식으로 표현해 본다면 내 마음은 가짜야. 나는 가짜야. 하나님의 종이 믿는 저 하나님 진짜고 저 말씀이 진짜지. 내 생각은 가짜야. 틀렸어. 여러분, 내가 틀렸다는 사실이 보여질 때, 내 신앙이 틀렸다는 사실들이 발견이 됐을 때, 그때 우리는 속하는 것이 너무 쉽고 그때 우리는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그때 이 교회 안에 흐르는 말씀들을 우리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믿는 그 신, 내가 믿어왔던 내 자신이 거짓되구나, 틀렸구나, 그걸 발견한 룻이 나오미에게 속해서 이제 나오미의 하나님을 그가 섬길 수 있고 따를 수 있도록 되어져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하다가 또 형편 속에 빠지고, 신앙하다가 또 한 두 달 잘 하다가 또 형편 속에 빠지고, 또 생각 속에 빠지고, 그럼 몇 달 충만하다가 왜 또 시험 탁 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계속 반복하잖아요. 아, 뭐 우리가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 어쩔 수 없잖아. 우린 다 그런 사람이잖아. 늘 이제 이렇게 위로를 하지, 그죠? 뭐 양인데 어떡하겠어, 양인데. 늘 양이라는 믿음만 같이 예수라는 믿음 절대 안 가지려고 하지, 그죠? 난 양이야, 양. 양이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그럴 땐 또 양이라는 단어를 잘 쓰죠, 그죠? 근데 꼭 오르바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가다가 어느 시점에 가면 더 이상 못 가고 다시 되돌아가고. 또 어느 정도 따라가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다시 세상으로, 다시 자기 자신으로, 또 다시 형편 속에 빠져서 막 어려워하고 힘들어한다는 거죠. 오르바의 마음을 그대로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창세기 40장에도 보면은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꾸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이 꿈에 보니까 포도나무가 있더라. 그 내용 우리가 뭐 대충 압니다. 다 제하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이 보인 거예요. 왜?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왕께 범죄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 감옥에 들어왔지? 결국에는 왕의 마음과 다른 마음을 품기 때문에 결국 감옥에 온 거거든요. 내 마음을 따라간 결과, 내 생각을 따라온 결과가 감옥이고 그 결과가 이렇게 망하는 거구나. 그걸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 가서 정확하게 본 거예요. 그게 보여지니까 더 이상 이제 자기 마음을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자기 감각을 세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자기 마음이 죽어버리고 자기 감각이 죽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가 꿈에 보니 포도나무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하면서 내 자신이 자꾸 보여요. 내가 자꾸 보이고 내 마음이 자꾸 보이고 내 생각이 자꾸 보여요. 그것이 내 속에 막 크게 자리를 잡아요. 그건 왜 그렇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의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 마음이 정말 무익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감각이 무익하다는 걸 보았고 그는 자기 것을 쫓는 동안 자기가 범죄했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봤기 때문에 이제는 그는 자기가 안 보이고 누가 보이냐면 포도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자,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런 일을 이렇게 주님은 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신앙이 틀렸구나. 내 마음이 틀렸구나. 내가 이제까지 가짜 신앙 했구나. 내가 나름대로 살았네. 그런 것들이 마음이 이렇게 비춰지면서 하나님은 이제 무엇이 보이게 합니까? 이 교회 속에 들려지는 그 말씀이 보이게 하더라는 거죠. 내 마음 말고 하나님의 그 종이 하시는 말씀 뭐라고 하시지? 그게 마음에 들려지도록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나를 보게 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을 주목하고 주님을 바라보도록 하시더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우리 3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말씀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라. 자, 회막에서 수종드는 여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섬기는 자들의 손에 있는 그 거울을 하나님은 다 뺏어서 그 거울을 다 녹여서 물두멍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제 회막문에 수종된 여자들의 손에는 자기 거울이 없어요. 예, 옛날에 사람들은 놋거울을 사용했단 말이죠. 물두멍에 재는 놋이니까 그 놋경을 하나님께 다 드려서 이제는 물두멍이 그들에게는 이제 거울이 된 거예요. 물두멍에 담긴 물이 그들의 거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울은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울은 말씀이에요.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예전에 사용했던 내 거울을 하나님은 다 반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 드리게 하셔서 그걸 다 녹이셔서 이제는 물두멍을 만드시고 그 물두멍에 담긴 물에 비추인 내 자신을 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위치라는 거죠. 근데 계속 사탄이 우리 속여가지고 또 자기 생각 속에서 보는 자기를 말하고 있고 자기 판단 속에서 그 판단하는 그 판단을 쫓고 있고 내 감각 안에서 우리가 살더라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속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안 되고 힘을 잃고 계속해서 우리가 끌려간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거울로 우리를 보는 세계를 없애버리시고 그걸 하나님은 다 깨트려버리고 이제는 말씀이 내 거울이 돼서 말씀에 비춰진 나를 보게 하시고 말씀에 비춰진 그 마음에 우리가 머물면서 살도록 만들어줬는데 그렇게 해주셨는데도 자꾸 거짓된 생각이 이끌려서 우리가 그 침륜 속에 빠져서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졌던 거울들을 다 녹이셨구나. 하나님은 내가 한평생 쥐고 있던 내 거울을 하나님은 다 녹여버리셔서 이제는 말씀이라고는 새 거울을 내게 주셨구나. 더 이상 여러분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앞에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내 마음이 뭐가 중요합니까? 내 마음 다 녹여버렸는데 여러분 내 생각이 뭐가 중요합니까? 이 생각 다 이미 하나님이 녹여버리셨는데 그리고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을 이게 주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속죄소가 나와요. 여러분 속죄소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참 많겠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 어디서 만나냐면 속죄소 위에서 모세와 만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속죄소는 법궤 안에다가 세 가지를 넣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십계명 두 돌판을 넣고 그 위에 이제 뚜껑을 올립니다. 그 뚜껑을 보고 속죄소라고 하죠. 그 그림 한번 줘보세요. 예. 여러분 지금 이제 그림 보이십니까? 저 십계명 두 돌판을 법궤 안에 넣습니다. 넣고 뚜껑을 닫아요. 자, 뚜껑 닫은 모습 한번 줘보세요. 두 번째 그림. 예. 그러면 여러분 이제 십계명 두 돌판 율법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율법이 보이지도 않을 뿐더러 율법이 이제 나올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율법이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저 속죄소 위에, 저 뚜껑 위에 뭐가 뿌려지죠? 예, 피가 뿌려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 만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율법을 저 궤 안에 놓고 닫아버린 것처럼 다시는 못 나오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율법이라는 거,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거, 또 나라고 하는 그 모든 존재들을 다 집어넣고 뚜껑을 닫았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어린 양의 피 위에서 예수님의 보혈 위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만나신다면 우리는 항상 담대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생각, 우리 나름대로 갖고 있는 우리의 양심, 우리 마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는 거예요. 야, 하나님께서 율법을 궤 속에 놓고 뚜껑으로 덮어버렸구나. 율법의 시대를 막을 내리셨고, 양심 시대를 막을 내리셨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는 은혜의 시대를 하나 우리에게 열어주셨고 그 은혜의 시대는 영원하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은혜 안에서 나를 봐야 될 이유가 없지 않느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 앞에서 나를 봐야 될 이유가 조금도 없다는 것이죠. 십계명 두 돌판 율법을 집어넣었다는 건 율법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존재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율법을 집어넣고 율법의 시대를 막을 내렸다는 이야기는 나라고 하는 이 육신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다 뚜껑으로 덮어버렸다는 이야기죠. 이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셨고 갖추어 놓았다는 이야기거든. 야, 내가 나를 바라본다는 거 정말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나를 붙잡고 있다는 거 속고 있는 것이구나. 예, 내 마음 이미 거짓되고 내 마음 이미 틀린 것이고 내가 하고 있는 이 신앙 이미 이거 틀린 신앙인데도 교회에서 우리는 그걸 계속해서 붙잡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 나름대로 하는 신앙 그거 틀린 거야 하고 보여주시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네요. 여러분 모압의 것이 틀렸다는 게 보여지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이 그냥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머니가 믿는 신이 참 신이네요.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 속에서 흘러오는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하나씩 하나씩 흘러오더라는 것이죠. 그 말씀들이 우리를 이제 가르쳐주고 우리를 끌어주고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배우면 된다. 예, 정말 배우면 됩니다. 근데 안 배워요. 왜?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안 하니까 안 배우더라는 거죠. 내가 하는 것도 잘하고 있잖아. 우리 이런 높은 마음을 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참 그런 일들을 해주시면서, 야, 내가 하는 이 신앙이 정말 성경적이지도 않고,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과 너무 다르구나. 내가 거짓된 신앙 했구나. 그런 사실들이 마음에 이렇게 보여지면 보여질수록 이제 이 교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들이 정말 성경적이고 종이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 안에 참 심어준다는 사실이 너무 분명한 거죠. 어느 날 제가 사역자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법이 있다. 제가 수양에 올 때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근데 여러분은 또 끝까지 안 듣죠, 그죠? 올 때마다 하지만 듣고 가서는 또 다 갖다 버려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 하시느냐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커질 때 육신의 생각을 다 이기고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려면 우리가 눈뜨면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하나님 주신 간증을 또 하고 또 하고 해서 100번 하고 500번 하고 1000번 하고 10000번까지 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이 계속 커져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 목사님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때가 이제 2013년 1월 달이었어요. 그 제가 그 말씀 들으면서 참 제 마음에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야,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부끄러운 거예요. 왜? 내가 이제까지 교회 안에서 사역자로 이렇게 그때 내가 사역한 지 20년째인데 야,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방법, 내 속에 하나님 주신 마음을 관리하는 방법 그런 것도 잘 모르면서 알아도 전부 그냥 대충 알고 정확한 게 하나도 없고 뭐든지 다 대충대충 알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니까 부끄럽죠. 근데 그날 그 말씀 들으면서 제 마음이 딱 정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해외 캠프 가면 또 앉아가지고 막 간증하고 교제하고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요. 마음속에 막 이렇게 막 커지는 거예요. 뭐 눈에 막 보이는 건 아니지만 그죠? 마음이 막 커져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을 틈이 없고 즐거운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태국에 캠프를 가서 12일 동안 있었는데 거기서 캠프를 막 이제 하고 뭐 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하지만 틈나면은 앉아 교제하고 간증하고 말씀 나누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12일 동안 있다가 오는데 어떤 마음 드냐면 내가 뭐 행사하고 왔다 이 마음 안 들고 야 내가 마음 나누다가 왔다 행복하다 이 마음이 들었어요. 돌아와서 또 이제 교육 발표회 하러 가서 인천에서 3주 있으면서 학생들하고 계속 교제하고 돌아와서 교회 와서 또 이제 성도들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나누시면 주님의 마음이 커진답니다. 교제하실 분 신청하세요. 근데 또 양들은 말 안 듣잖아요. 그 이제 5명 신청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탁 지나가면서 그러죠. 엘리베이터 탁 만나면 형제님은 신앙이 다 되셨나 봐요.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합니다. 그냥 뭐 길게 설명 안 해도 돼요. 한마디만 하면 돼요. 자매님은 뭐 신앙 다 됐나 보지요? 그러면은 바로 문자 와요. 목사님 그게 아니고 하면서 이제 저도 교제 신청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때 한 60명, 70명쯤 신청하신 것 같아요. 신청을 받아냈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매일 교제라는 거 이제 두세 명씩 교제라는 거. 여러분 그렇게 참 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석 달을 제가 이렇게 해봤거든요. 석 달. 그러니까 성경이 새로 보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이제 새로 보였던 성경 중에 하나가 열왕기하 7장이었는데 네 명의 문둥이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렇게 이제 막 아람진으로 갔습니다. 네 명의 문둥이 하나님의 마음이 연결돼서 이끌려간 그 문둥이들이 얻는 축복 네 가지. 첫 번째 풍족한 양식을 만났다. 두 번째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보였다. 세 번째 이제 사마리아가 살더라. 네 번째 그 육신의 군대 장관이 밟혀 죽더라. 근데 그 네 가지의 축복이 내 마음 안에도 그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더라는 것이죠. 야, 내가 목사님이 가르쳐준 그 신앙을 하나 배워서 그래 하나님의 마음이 커지는 법이 있습니다. 그건 눈 뜨면 교제하고 간증하고 했던 간증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만 번이라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이 커져서 생각을 이깁니다. 아주 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려운 얘기가 심오한 이야기도 아니고 아주 쉬운 이야기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고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그걸 따라서 가는 사람하고 따라가지 않는 사람하고 신앙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석 달을 살아보니까 내 마음이 정말 풍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차고 너무너무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 번째 보여지는 게 야, 내가 진짜 악하게 살았구나. 이제까지 내가 그냥 뭐 이렇게 무슨 뭐 교회에서 복음의 일하는 데만 빠져있지 그 사람들 하나하나 믿음에 세우고 말씀으로 세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세우고 싸워주고 그렇게 하는 것도 내가 정말 안 하고 살았구나. 세 번째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막 이제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그들이 건져지고 네 번째는 그 여리고 성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군대 장관이 밟혀 죽더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살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힘없이 밟혀 죽더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을 버리는 것이 참 쉽구나. 여러분 생각을 버리는 것이 참 쉬워요. 언제?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커졌을 때. 그런데 생각을 버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 버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을 말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버리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예, 쉬운 사람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어요. 왜 어렵냐면 내 속에 생각이 커져 있지 말씀이 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 말씀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이끌려서 걸어갔을 때 그때 육신의 군대 장관, 불신의 장관이 밟혀 죽듯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생각들이 다 밟혀 죽고 그 생각들이 그냥 힘없이 다 쫓겨나간다는 거죠. 야, 생각을 버리는 게 이렇게 쉽구나. 저는 2013년 1월 14일 날 제가 들었던 그 말씀. 지금 2017년 7월 달이지만 저는 지금도 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정말 내 신앙 속에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 신앙 속에 내가 만나면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또 간증하고 또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사역자들하고 모이면 또 교제하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 그 육신의 생각들을 다 밟아버리게 하시고 생각을 이기고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것이 너무 복되고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얼마든지 배울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받으면 정말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복되게 할 수 있는 말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가 안 배우는 겁니다. 왜? 우리가 묻지도 않는 겁니다. 왜?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고 우리가 참 거만해져 있고 우리가 나름대로 하는 신앙 속에 젖어 있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은 나발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나발은 양이 3천이요. 염소가 얼마예요, 여러분? 제가 문제 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얼마나 아시는지. 예? 염소는 얼마예요? 예, 염소는 1천. 우리 뭐 알아도 대충 알죠? 그냥 뭐 나발 있었지. 나 아는 얘기야. 근데 양이 3천이요, 염소가 1천이에요. 여러분 4천 마리의 짐승을 목축하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냥 뭐 매일 술이나 마시고 농땡이 치고 늘 뭐 엉망으로 살고 그런 사람 그렇게 못해요. 그 4천 마리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다 도둑질 당하지. 나발은 아주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하였더라. 그럼 성경이 말하는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그 마음을 나발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목자들을 보내죠. 가서 그 나발에게 우리 다윗이 주인이 보내서 왔습니다. 우리에게 좀 이렇게 양식을 좀 주십시오. 당신들 그 목자들과 우리 목자들이 있을 때 우리가 당신들 목자들을 지켜줬습니다. 그 목자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확인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나발은 이런 지하에 딱 잘라서 거절합니다. 그일에 뭐 주인을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고 하더니 하면서 뭐 다윗이 누군지 뭐 그 개벽다구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아예 무시하고 쫓아보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이야기를 목자들을 통해서 듣고 다윗이 바로 뭘 합니까? 칼을 차라. 바로 이야기 칼을 차라. 그럼 다윗이 자기 부하들에게 칼을 차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 나발의 저 마음은 제거되어야 한다 그 뜻이죠. 저 나발의 저 마음은 죽어야 돼. 어떤 마음?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듣지 않고 받지 않는 마음. 나발은 자기가 다윗을 잘 모르면 자기 목자들을 불러서 물어보면 돼요. 자, 그 한 목자가 한 소년이 이제 나발 밑에 일하던 한 소년이 그 아비가엘에게 찾아가서 다윗이 보낸 목자들을 이제 나발이 거절하고 돌려보냈을 때 아비가엘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나발의 목자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다윗의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에게 담이 되었었다. 우리를 정말 지켜주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발은 다윗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고 다윗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있고 그 사람은 그저 자기 자신의 성실과 자기 자신의 열심 그거 외에는 없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완고하고 행사가 악한 건 다른 게 아니고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 마음을 붙들고 사는 거 그것처럼 완고하고 악한 게 없는 거죠. 조금만 고개를 돌려서 다윗이 누구야? 목자들에게 물어봤으면 그 목자들의 소리를 그가 들었다면 얼마든지 다윗과 마음을 연락하고 그가 다윗에게 은혜 있고 보호를 받을 텐데 그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 내 수고, 내 정성, 내 열심 사람들의 마음을 사탄이 자기 속에 빠뜨려 놓지 다윗의 목자들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했지? 다윗이 어떤 마음 갖고 있지?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지? 이 생각을 하지 않고 나발은 자기 속에 다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 기분 속에 갇혀 사는 거 내 형편 속에 갇혀 사는 거 여러분 내 마음 속에 갇혀 살고 내 감각 속에 갇혀 사는 거 내 속에 갇혀있는 그 길은 나발의 길인 거예요. 칼을 차라. 하나님이 그걸 다 제하고 싶다는 것이죠. 내 안에 사는 그 모든 마음의 세계들. 우리는 내 안에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마음들을 받아서 살도록 만들어놨는데 이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나발처럼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판단, 자기 마음 안에 다 갇혀있더란 말이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악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룻기를 읽었습니다. 자,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룻기 4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룻기 4장 15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지금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지어주죠.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은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실제로 오벳을 누가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죠. 근데 성경은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나오미가 아기를 취해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었다. 오벳을 낳은 자도 나오미라고 했고 오벳을 양육할 자도 나오미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정말 그렇다. 지금 내 마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열매, 이 오벳은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는 생명이니까, 자, 예수 안에 속한 모든 축복의 열매들, 내가 갖고 있는 행복,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 내가 마음에 갖고 있는 소망, 내 마음에 있는 말씀, 내가 갖고 있는 믿음, 이 모든 것은 내가 낳은 게 아니고 나오미가 낳았다. 이 교회가 낳아줬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나아진 것이다 라고 제 마음에 아멘이 된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절대로 룻이 오벳을 낳았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룻은 여기에 이 베들레헴에 올 수도 없는 여자였고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도 없는 여자였어요. 우린 절대로 예수님을 만날 수도 없는 자들이었고 절대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올 수도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를 교회 안에 두셔서 우리가 스스로 절대로 믿음의 세계에 못 들어갈 우리들인데 하나님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서 우리를 깨뜨려 주시고 인도자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록 내가 믿는 이 신이 틀렸고 내가 가진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인지를 교회 안에서 깨우쳐주고 그 생각들을 하나님이 밝히 드러내서 그걸 버리게 하시고 돌이켜서 이제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그렇다.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구나. 교회가 내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축복의 열매, 내가 누리는 모든 축복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나로 될 수 없고 나오미로 말미암아 나아졌고 앞으로 이 오벳이 양육되어지는 것처럼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마음의 세계가 계속해서 커지고 자라나는 것도 나로 되는 것이 아니고 상합하고 연락하고 그 마음이 연결돼서 도움을 입음으로 그 마음이 자라나고 그 신앙이 자라나도록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절대로 혼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담스러워도 좀 부담이 돼도 부담이 돼 보여도 이제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부딪혀야 한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 와서 여러분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부터 마음이 비춰지는 거고 여러분 좀 부담스러워도 여러분 마음을 나누면서 마음을 내놓고 묻고 하나하나 여러분 이끌림을 받으면서 내가 틀린 것도 깨달아지고 내가 잘못된 것도 발견이 되어지면서 그 말씀들이 마음에 흘러온단 말입니다. 그럼 교회 안에 내 마음에 이렇게 가르침을 받고 배워진 말씀들이 내 속에 왔을 때 그건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라는 거죠. 하나하나 마음의 세계를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말미암은 건 다 무너져버립니다. 조금 지나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구원받은 거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구원받은 거. 그건 안 무너지죠? 아, 그거는 안 무너져요 여러분. 막 신앙 엉망으로 해도 아유 목사님 구원은 받았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건 절대로 안 무너져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안 무너져요. 아멘?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받고 종을 통해서 흘러받는 그 마음들 그건 형편이 와도 안 깨지고 그거는 사탄이 와도 그건 안 깨지도록 다 우리를 잡아주는 그 능력이 들어있다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제가 해외 캠프 가서 이제 우리 사역자님들하고 이렇게 모여서 교제를 했어요. 박 목사님께서 이제 사역자분 하면서 딱 이제 주제를 하나 던지시는 거예요, 그날은. 우리는 이제 주제 던지면 좀 어렵거든요. 주관식은, 객관식은 쉬워도. 근데 주제를 딱 던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와 요한복음 8장에 간음 중에 잡힌 여자. 이 두 사람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자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고 요한복음 5장의 병자는 선택의 권한이 있었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을 수도 있었고 안 받을 수도 있었고. 근데 8장의 여자는 뭐 말씀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여지가 없이 이 여자는 말씀 아니면 바로 죽으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요한복음 5장이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과 여러분 경험과 여러분 판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밀어내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토론합시다. 우리가 탁 주제를 던진 거예요. 아, 좀 어렵죠, 그죠? 예, 그냥 뭐 객관식, 응? 1번, 2번, 3번, 4번 이러면 아무거나 찍으면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아, 진짜 마음에 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속에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떤 게 탁 비춰지느냐면, 아, 그렇지. 지금 목사님께서 다 말씀해 주고 있네. 내가 가진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으로 말씀을 밀어내는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정말 그랬구나. 내가 가진 말,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가 알고 있는 이 상식 이거 붙드는 게 진짜 악한 거네. 이거 다 거짓된 건데. 그러면서 마음을요. 요한복음 8장의 여자로 마음을 딱 이렇게 옮겨주시는 거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그럼 내가 진짜 선택의 권한이 없는 그 여자, 이 여자가 바로 나네. 그래서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제가 이리 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고 발표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그 자리에서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 자체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비친 것이지 내가 말씀 듣고 내가 또 깨닫고 내가 또 정리하고 내가 또 어떻게 해보고 내가 또 이루어볼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서 정리되는 거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내 길을 열어주는 거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잘라주는 것이고 그 말씀이 흘러들어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거고 소망 안에 앉게 하시는 것이다. 그게 하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아멘. 밥 먹을 시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요 정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방 싸지 마세요. 왜 가방을? 여러분 해마다 제가 이거 얘기해도 해마다 안 들어요, 여러분은. 이런 것부터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절대로 여러분 기도 끝날 때까지 다 식사할 수 있으니까 염려 마시고. 예, 우리가 습관이 그래서 그래요. 절대로 기도할 때까지는 가만히 계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30초 더 남았어요. 그래서 룻은 여러분 룻은 오벳을 낳았지만 성경은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고 나오미가 양육자다. 예, 성경이 진리죠. 내가 가진 모든 열매 이거 교회로 말미암았고 종으로 말미암았다. 그러지 않으면 열매는 못 맺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절대 안 되고 내 수고, 내 노력, 내 원함으로 절대 될 수 없는 거예요. 나로 안 되고 교회로 되고 이 교회 속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들려지는 말씀과 교제로 우리들을 하나님은 복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도록 하시고 또 앞으로 우리의 모든 부분의 양육자도 교회이시지 우리 자신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이제 두 번 더 남았습니다. 그래서 좀 이어서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룻의 룻기 4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룻이 오벳을 낳았지만 성경은 나오미가 오벳을 낳았다 했습니다. 나오미가 양육자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정말 아멘이 됩니다. 하나님 교회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흘러온 그 말씀과 지혜와 말씀들이 우리를 정말 믿음 위에 서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복되게 하며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는 신앙하도록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자신 안에 기대를 두었던 모든 마음들 다 뒤로 하고 이제는 교회 앞에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그 선지자의 말씀 우리 속에 흘러들어와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세계를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남은 시간들 시간 복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속에 이번 여름 캠프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으로 또 이렇게 변화를 주시고 그 마음들을 이끌어 주시기를 이 시간 간구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그러면 의자를 여러분 바로 좀 접어서 한 다섯 개씩 포개서 이렇게 양 옆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협조해 주시면 빨리 할 수 있습니다.